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참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사시죠? 어려우세요? 왜 사시죠? 이게 쉬운 듯한데 쉽지 않나 봐요. 예전에 그런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고 말지요. 왜 그냥 웃고 말아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웃는 걸로 답이 되나 봐요. 별로 안 좋은 답입니다만은 왜 사느냐고 물으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이 도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 거요? 아, 먹기 위해 사는 거죠. 뭐 그래서 먹자고 하는 짓 아니냐. 뭐 이래서 먹는 일에 열심히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왜 사느냐고 하는 이 말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조금 바꾸면 상당히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또 한 대 나그네 이러지 마세요.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질문을 바꾸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난 누구며 난 어떤 존재인가. 인류가 언제부터 철학을 하기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철학이 시작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 1번 질문 이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몇천 년 동안 이 질문을 해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한 적이 아직도 없는 모양이에요.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요.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자기 답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생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끔 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저도 한 번씩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게 인도의 설화랍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대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짐승 코끼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더래요. 마침 칡릉굴이 있어서 칡릉굴을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에는 독사 네 마리가 있고요. 무서워서 올라 위로 쳐다보니까 흰지 검은지 두 마리가 칡릉굴을 갉아먹고 있더래요.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거점 합시다.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요? 그거 매달려서 아둥바둥 흰지 까만지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막 떨어져서 힘 풀릴 때까지 버텨요? 아니면 떨어져서 일찌감치 독사한테 물려 죽는 게 낫겠어요? 인도 사람들이 왜 이런 비유를 해서 뭘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도의 설화였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이 짐승이지 뭐, 짐승하고 똑같은 거지 이런 사람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먹고 배부르기만 하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체면이고 양심이고 예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되죠. 혹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 인생은 그냥 짐승이 한 종류일 뿐이야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뭔지는 몰라도 배만 불러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뭔가 허탈하고 부족함이 없다 싶은데도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도 짐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면 뭐예요? 인간이죠. 그 정도만 되면 짐승은 아니고 인간인데 그럼 인간이 뭐냐? 그러니까 글쎄 그걸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버려진 존재다.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져 버린 그런 존재다. 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고뭉치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출해버린 여자의 하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냈어요. 문을 뚫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기집애 둘라고 남아생 셋하고 난장판을 쳐놓은 거죠. 제 목표는 그 여학생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남학생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다 붙들어가지고 집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물어봤더니 애들 답변이래요. 뭐 집에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러잖아요. 야,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내 목표는, 너는 어차피 내 학생들 아니고 내가 진짜 목표하는 얘니까 이 여학생 하나만 붙들어가 왔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저한테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렸는데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경찰서 넘겨봐야 경찰서에서 제일 먼저 전화 어디 거냐 집에 연락 안 되죠. 그럼 학교 전화 걸어요.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선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폭탄이 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은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고, 또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나마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소풍 왔다 가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고 이 땅에 소풍 왔다 가는 거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거의 기인에 가까웠던 어느 시인이 소풍 갔다가 잘 놀다 왔노라 고 말하겠다 뭐 그런 시를 한 편 남겼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인생은 정처 없이 걷는 나그네. 분위기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좀 하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느끼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 우리 새신자들 아니면 축하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맞나요? 별 생각 없이 많이 부르셨죠? 교회 안에서 많이 부르고 쓰는 말이라도 한번 차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맞나요? 조금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아이들에게,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에게,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고 거의 버려지다시피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충격이 됩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충격적인 고백이 됩니다만은 그게 끝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넌 아빠 엄마 사랑 마음껏 받고 넌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랑받을 만한 아이야. 괜찮아요. 얘가 다 커가지고요. 엄마 아빠는 능력도 없고 다 늙어가는데 얘는 서른, 마흔 돼가는데도 그것도 안 차놓고 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나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 베풀라 해도 능력도 없는데요. 다 큰 아이에게 그런 노래 들려주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사랑 전해주려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겁니다. 자꾸 받기만 하려고 받는데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는 데에 더 큰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초신자나 어릴 때에는 참 좋은 표현일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같이 사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그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가끔은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보내셨는데 여긴 마치 하나님의 훈련소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병사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기에는 참 도움이 되는 표현이긴 합니다. 조금 괜찮은 표현이긴 해요. 뭐 정체 없이 걷는 나그네니 버려진 존재니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러고 가르치는 것이 그나마 괜찮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보다가 그 앞쪽에요. 9장에서 10장 앞부분까지 쭉 오는 이야기를 보면 주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고 지켜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아느냐. 이 책망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친히 들려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십계명 말씀을 쭉 들려주셨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고 우리 저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 그 사이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어디 간지 모르겠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 이 얘기를 그 앞에 쭉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이게 신명기니까요, 너희 조상 너 위에 아버지 세대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고 야단을 맞았느냐 그 얘기를 쭉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고 여호와만 잘 섬겨라,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12절 13절입니다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서 조상들의 그 잘못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너희는 그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표현 하나가 13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왜요? 13절 앞에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렇게 돼 있죠.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느냐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디선가 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잘합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하라고 시키면서 이런 얘기 잘하죠. 내 잘 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러고 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 되라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일시키며 사는 말씀하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저게 뭐야 돈 쓰고 고생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 나중에 노후 보장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좀 나중에 뭐 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모 없어요. 나중 계산 안 해요. 미치는 장사입니다. 장사로 치면요. 부모만큼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왜 너희들 잘 되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낳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낳았으니까요. 낳았으니까 낳은 내 자식이니까 너희는 잘 되라고 부모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행복을 그렇게 용을 쓰실까요? 이유가 15절 뒤편에 보면 있어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택하셨다는 걸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요.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는 거야.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수고하는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요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행복하려면 이 계명을 지켜라. 그걸 달리 말하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서 자식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인생이 뭐냐의 답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인생은 그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린 답을 알아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진짜 큰 겁니다. 다 이야기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유는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으로서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날마다 고생하고 애쓰면서 명절이라고 선물 사들고 오면 부모가 그걸 그리 좋아 하나요? 부모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게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령 아빠가 회사 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조그만 아이가 아빠 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도움이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절대로 안 되죠. 아이가 아빠가 고민하고 있는 회사 일을 어떻게 도와요? 절대로 못 도우죠. 그건 안 돼요. 근데 대소 안 한 소리 하고 있는 이게 내게 힘을 줄 때는 있어요. 이런 도움은 돼요. 네가 인마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인마 아빠 도우냐? 이건 나쁜 아빠다, 그죠? 아빠 무슨 고민 있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고 나오면 얘 도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도 이 말 하는 게 우리에게 가끔은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만약에 드리라고 하는 제사를 부지런히 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덕이 될까요? 날마다 날마다 제사를 많이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배가 아주 부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큰 덕이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명하셨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행복이 되는지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싶어도요.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작은 일을 하고 이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큰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입장을 바꿨어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꼭 해라.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자녀에게 고통일까요? 자, 어린아이들에게 야, 한글 배워야 된다. 그래, 한글 가르치고 구구단 외워야 된다. 구구단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그게 자녀에게 참 큰 고통일까요? 야, 그것도 못 외우냐 그러고 야단을 치면 아이에게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잘 안 이어지면 고통일 수도 있겠죠만은 그걸 고통이라고 여기는 아이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큰 인물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힘들고 좀 어렵지만 부모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할 때 그걸 기쁘게 감당하는 아이는요, 큰 인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도가 조금 지나치면 유명한 음악가나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들 중에 보면요, 여러분 그냥 쉽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유명한 피아니스트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피아노 칠 때요, 피아노 치고 있는 그 옆에서 엄마가 회초리 들고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딴짓하면 바로 손등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대요. 야, 그러면 저 피아노가 너무너무 싫어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고비를 견디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다더라. 전 이해가 좀 돼요. 왜 그런 거니까요? 그거 열심히 친다고 다 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훌륭한 선수 잘 안 돼요. 운동선수 마찬가지죠? 제 기억으로는 황영조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하대요. 이거 때려치우고 싶은 적이 한 번, 두 번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런 아픔들을 딛고 일어나야 이게 참 큰 인물이 되고 큰 업적을 남기는 거죠. 그러나 대체로요, 우리 부모들이 너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 그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거 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잘 해나가면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왜요?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고요. 가끔은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 되면 뭐가 좋냐고 물어봤더니요, 어른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빈듯이 누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시켜만 돼도 되니까, 말만 해도 다 되니까 자기도 빨리 어른이 돼서 그걸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이들이 잘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아빠 아빠가 소파에 앉아서 아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니까 아빠 하는 거 정말 쉬운 건가 싶지만 그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런 걸 자식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건 전혀 모른 채 아빠가 앉아서 뭐 좀 시킨다고 그 조그마한 일 하면서 그 짜증내고 힘들고 내만 시킨다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하는 거 이거 잘 모르면서 부모가 시키는 작은 일에 힘들다 이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참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어떠면 비슷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기는 알겠냐? 나는 정말 사랑하는 내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 이 교회를 세웠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형제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 눈에 힘들고 어려울는지 혹 몰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빨리 깨닫고 부모 마음을 부모의 수고를 빨리 아는 게 이게 이제 큰 아들이에요. 그렇게 빨리 장성한 아들로 되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늘 교회에서 어린아이 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난 사랑받아야 돼 이러고 있으면 늘 어리다는 얘기죠. 덜 받았으면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많이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를 그 밑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러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뭔 말이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없는 자란 말은요 죽어도 마땅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 욕이나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던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할례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한 그것이 진짜 할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으니 당시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부정했다는 거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할례하지 말란 뜻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열성적으로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 바울이 저만 얘기가 아니네요. 이미 신명기 말씀이 주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흔적 아니면요 우리 손으로 뭔가 해놓은 이런 일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마음이 담긴 것.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이럴 때에 이제 목을 곧게 보다가는 어깨에 힘 너무 주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어깨에 힘 딱 주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야, 부러지겠다. 그러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을 굳게 고집스럽게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방 떨지 말라. 까불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를 지닌 말씀이죠.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는요, 외모도 통하지 않고 뇌물도 통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외모가 안 통하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인물 좋게 꾸며가도 소용없어요. 뇌물이 안 통하니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가도 하나님 앞엔 안 통해요.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마음을 드리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되 그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1, 2, 3, 4부 때 그 보셨던 본문 생각이 나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블레셋 군대가 그릴라를 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판에 저 블레셋 군대 칠까요? 하나님께서 칠했어요. 그런데 미의 부하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지금 그 싸우러 갈 형편입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치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블레셋을 네 손에 맡기겠다.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 쳤어요. 그래서 그릴라에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릴라로 온대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내려올까요? 응, 올 거야. 사울이 오면 이 그릴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어, 넘겨줄 거야. 그래서 다윗이요, 부하들 이끌고 다른 데로 피해가 갔죠. 여러분,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잘 하셔요. 참 친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 친한 하나님께 다윗이 왜 한 가지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다윗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할 것 같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뭘 한번 요구해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 사울 여기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나 아니면 저 사울 빨리 좀 쫓아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한 번쯤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제가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요, 친해지면 우리가 예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쉽게 말하면 사울을 세우고 패하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 소관이니 내가 거기는 관여하지 않고 거기는 손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하다고 해서 선을 함부로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목을 꽂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분,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8, 19절을 보시면 약자를 더 잘 돌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은혜 베풀어서 너희를 불러냈으니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약한 형제나 이웃을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당부하시고요. 20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냥 읽으면 별 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이 20절을 나중에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서 한번 대조를 해보셔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그에게 의지하고란 이 표현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더 좋을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의지하고 보다가는 친근히 하고 가는 편이 더 좋아 보여요. 본래 의미는 딱 달라붙어 있으란 뜻이에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뭐 괜찮긴 한데 본 뜻은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란 뜻입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쓰일 때에 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고 말할 때 한 몸이 될지니라 할 때 한 몸이 되다 그거하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친근이하고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한 몸이 되라 연합하다라는 그 의미가 그 의미하고 그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바짝 붙어 있어라. 그래서 개역성경에 있었던 친근이하고란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걸 왜 좀 희미하게 의지하고라고 개정이 고쳐버렸는지 제가 조금 불만스럽습니다만은 그 단어의 의미는 친근히 하다라는 의미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아버지께서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매를 들었잖아요. 도망가는 게 적게 맞아요. 바짝 달라붙는 게 적게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신가 보다, 그죠? 엄마가 매를 들었어요. 도망가는 게 적게 맞아요. 바짝 달라붙어야 적게 맞아요. 도망도 잘 가면 괜찮은데요. 잘 도망 못 가고 어중간하게 도망가면요. 가면서 계속 맞아요. 거리 유지를 잘 해가면서 도망가면 계속 맞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망가지 말고 바짝 달라붙어 버리면요. 이게 매를 듣고 사정거리 아예 붙어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 달라붙는 아이 잘 못 패요. 여러분 달라붙는 게 매를 맞더라도 달라붙는 것이 매를 적게 맞고 그러면 하다못해 나간 놈은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해빠지기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고역인데 달라붙어 있는 놈은 금방 풀려요. 그리고 떡을 얻어먹어도 하나를 더 얻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 주셔요. 혹시 잘못 내가 매를 들어도 더 달라붙어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 친근히 하다 바짝 달라붙어 있는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기쁜 거예요. 그 아버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쪼르기 보다가는요 그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면 저절로 웬만한 건 저절로 다 해결이 돼요. 평소 말도 안 하던 게 돈 필요할 때 돈 달라고 그러면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옆에서 늘 알짱거리고 장난치고 집적거리던 자식이 뭐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요, 의외로 쉽게 나가요. 친하게 지내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는 내 찬송이시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하라는 이유가 22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저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아들 겨우 하나 남겼습니다. 이 아들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 60에 겨우 쌍둥이 하나 낳았는데 이 쌍둥이 하나만 겨우 얻은 셈입니다. 정말 손이 귀한 집안이잖아, 그죠? 그렇게 장자권을 이어간 야곱이요. 7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0년 지났더니 세상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하고 자꾸 그렇게 쪼르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게 참 복입니다. 제가 뭐 공부시험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시나요?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났다면요.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게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잊지 마셔요. 제가 예전에 새벽차 운행을 많이 하면서 새벽차 나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요. 시골길 다니면 소 팔러 가고 돼지 팔러 가고 이런 거 많이 봐요. 볼 때마다요. 내가 소로 태어났으면 소가 제일 안타까워요. 소 팔러 갈 때 눕혀서 갑니까? 서서 갑니까? 서울에서는 보기 어렵죠? 시골 가면 많아요. 서서 갑니다. 서서 가는데 코에 이거 줄 매는 거 있잖아요. 얘가 밧줄로 이거 묶어놨어요. 야, 소가 중심을 잘 잡으면 다행인데 차가 덜커덩거리는데 중심 못 잡아가지고 코를 줄로 해가지고 묶어놨는데 저거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따라가면서 고민이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어느 날 닭장차 만났어요. 그 우닥닥거리는 닭은 어떻게 싣고 가는지 아시나요? 한 마리씩 한 칸에 들어있어요. 철망으로 된 거. 철망으로 된 칸칸이 한 마리씩 들어있는데요. 날개도 못 펴고 다리도 못 펴고 곱게 해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는데요. 따라가면 마음이 아파요. 닭털 폴폴 날리죠. 냄새는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그거보다가 더 안 된 거. 저 날개도 못 펴고 다리도 못 펴고 저 칸에 끼어가지고 저래가 팔려가는 저 닭을 보면 사람으로 난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있느냐를 우린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말도 안 듣고 진짜 부모 속썩이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어디 봉사활동 좀 시키세요. 특별히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곳에 봉사활동 좀 시켜보면요. 그런데 한 번씩 다녀오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는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시원찮고 불만이 아주 많다가요. 나보다가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나면 마음이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맨날 나보다 나은 사람, 잘 가는 사람 이것만 쳐다보니까 더 답답한지도 모르죠. 시선을 조금 바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지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라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빨 악물고 대덤비면 하나님께 쓰는 복받기가 사실은 참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답 간단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그러니 행복해야 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랑하라는 말은 20절로 가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냥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한 바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단지 자녀는 틀림없는데 이게 좀 어린 자녀도 있고 다 큰 자녀도 있고 이런 점이 약간 차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인가 아니면 다 큰 자녀인가. 사람은 다 크면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 커서도 하나님을 봉양할 의무는 없어요. 오직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봉양해야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마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봉양해야 될 마지가 누구예요? 예? 네? 예수님 계시잖아요. 마지 있는데 뭐 둘째, 셋째. 여러분 우리는 둘째, 셋째 자리에 없어요. 저 밑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제들 많고 보니까 마지는 돈도 내고 뭐도 하고 열심히 많이 하던데요. 둘째, 셋째 저 밑에 내가서 넷째, 다섯째. 손가락도 갖다가 안 하던데요. 그나마 별로 탓 안 해요. 요즘 마지는 많이 억울해요. 옛날 마지는요, 재산을 분배하면 재산이 많이 넘어갔어요. 요새 마지는요, 시집간 딸하고 똑같아요. 더 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드는 일, 뭐 이런 거 있으면 거의 다 마지가 다 해결을 해요. 에, 우리 집은 안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그게 잘 돼 가는 집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아이가 됐다 해도 그렇게 봉양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 큰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 형님이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잊지 마셔요. 그래서 누군가가 묻거든, 하나님 잘 아시냐고 묻거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하고 아주 친한데요. 친근히 하라는 얘기는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예요. 누가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아시냐고요? 예, 저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질문 아시죠?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 뭐냐? 딱 요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복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친근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